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 4장 말씀 뒷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시록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다 끝내지 못한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에베소서 5장으로 와서 에베소서 말씀을 연결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에베소서 4장의 내용이 왜 5장 우리가 1절까지 오늘 본문 1장 5장 1절 2절까지 보냐 하면 5장 2절까지가 한 큰 단락으로 우리가 봐요. 그래서 5장 2절에서 4장부터 시작된 말씀이 끝을 맺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절까지 봐야 결론을 이제 내리는 것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는 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교회를 이루게 하신 지체들의 삶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교회와 우리 각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무엇을 성취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이 교회와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지체들의 삶과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는 어떤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부르심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은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나 한 혼자로서는 정의가 안 돼요. 몸 안에서 지체로서 내가 누구인지가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몸을 이루는 교회에 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하세요. 먼저 한 몸을 이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 되어 자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분위기가 좋고 아무리 뭐 너무너무 사랑이 넘친다고 해도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시작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라. 그때의 성령님이 어떤 일을 역사하시냐 하면 우리를 심령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고 예수님, 우리가 알고 믿는 예수님 닮은 새 사람을 입어가게 하신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의 성품으로 이제 각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며 한몸된 것에서 자라가게 하셨다. 이게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의 현실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우리도 이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고 심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서로 돌아보고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삶의 성품 에베소서에서 알려주시는 것은 이 성품을 알려주실 때 그냥 나 혼자 이 성품 잘 증거하고 사는 걸로 얘기 안 하세요. 이 모든 성품들은 다 다른 지체들을 위한 거예요. 그 그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이 성품을 머리 대신 예수님이 각 지체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은혜와 은사로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에베소서 4장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으로 교제를 나누라. 거짓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진리 복음이 빠져있는 모든 세상 말들, 이제는 진리 복음이 그 중심에 있는 참 것으로 교제를 나누라. 그리고 죄를 짓는 분을 품지 말고 정당한 분을 품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다 버리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분노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품지 말아야 되고 잘라버려야 하지만 의로운 분을 품었더라도 빨리 돌이켜 하루를 넘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른 지체들을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열심히 일하는 목적도 다른 지체들을 돕고 섬기고 그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 그 다음에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그러니까 그냥 헛된 말, 아무 말, 그냥 나 혼자 좋은 말, 이것도 아니라 다른 형제들의 유익을 위한 말을 하며 교제를 나누라. 은혜를 끼치는 말. 그리고 오직 자비와 긍휼로 서로 대하며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은 뭐였죠? 서로 짐을 지며 용서하라. 용서가 예수님 성품의 궁극적인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우리의 새롭게 된 생각과 말과 행동과 그 모든 삶을 통해 교회와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주신다는 거죠. 사실 그게 다 은사예요. 은사의 목적은 다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고 섬기기 위해, 교회를 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새 사람을 입게 하신 것도 그 거기에 목적이 있고, 물론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이 다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삶. 예수님도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 온통 우리를 위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뜻을 사셨잖아요. 그 예수님 닮은 삶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왜?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셨느냐? 왜? 자녀이기 때문에. 마치 자녀들이 부모를 닮은 형상으로 태어나 부모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에서 자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영광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우리 성도들의 복된 현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입에 달고 살아요, 사실은. 그리고 서로에게도 얘기하고요. 말씀에서도 수도 없이 선포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영광과 축복을 어느 정도로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 흔하면은요. 너무 많. 그러면 사실 이게 별로 실제적으로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왜? 우리의 예전 현실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원수, 진노의 대상.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와 화목하시고 더 나아가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로 삼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셨다. 그리고 완전한 아버지 형상에까지 이르는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걸로 우리 구원을 설명하십니다.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형상과 성품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러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신 분이에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닮은 참 아들이 계시죠? 누구죠? 예수님. 그러므로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은 참 아들로서 아버지를 온전히 본받고 온전히 닮은 예수님을 닮으라는 말씀과도 같은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결국 만세 전부터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그 아들을 닮고 그 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 아들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우리 구원에도 중심이에요. 모든 말씀에도 중심이고 우리 믿음의 내용도 그 아들이지만 우리 구원의 현실도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택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아들로 자라가게 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에서 완전케 되는 것. 그 아들로서 우리는 선택, 부르심, 거듭남, 또 뭐죠? 의롭다함, 양자됨, 뭐 성화, 영화까지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뭘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라고 명하시는 모든 말씀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냥 세상의 종교처럼, 불교처럼, 유교처럼 그렇게 그냥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그저 남보다 아니면 예전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도덕과 세상 교훈의 목적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가르침에는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명하신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없다, 뭐 할 수 있다를 따지기 전에 우리에게 그런 명을 하신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수준. 어디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닮는 수준. 참 아들 되신 예수님을 완전히 닮는 형상의 수준. 거기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거기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실 거라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명령입니다. 너무 놀랍죠. 그래서 성경의 명령을 잘 보세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앞에 붙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베드로전서 그 1장 15절에서 16절에 가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비하라. 온전하라. 거룩하라. 뭐 믿음의 덕을 하고 덕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하라.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이거는 아버지 조금 닮으라는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수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듯이 너희도 온전하고 너희를 거룩히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거룩하고 그 똑같은 수준을 명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방금 읽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divine nature,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고 그 성품에서 온전하는 데까지 이끌어 가실 거라는 약속이죠.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질 거고요. 아버지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여질 거예요. 앞에 말을 빼버리면 그냥 거룩하게 살아 이렇게 되는 거지만 목적과 방향을 주셨다는 거죠. 누구의 수준에까지? 아버지의 수준에까지. 이것을 이미 우리 안에 시작하셨고 완전한 데까지 이르게 하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약속하시면서 명하시는 거예요. 이루셨고 이뤄가고 계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명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수준의 구원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서 조금 나아지는 수준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세상에서 이렇게 나아지고 이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잘 되더라. 그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받은 축복은 하나님이 되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닮는 수준에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아들인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그 성품에까지 완전하게 이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세상에서 남보다 예전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라 명하시는 것이라면 그게 기독교라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어요. 아니 내일 조금 더 나은 삶 내가 열심히 결심해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닮고 예수님의 완전한 형상에 이르는 것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절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 타락했고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느냐?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님이 인치시며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게 우리 기독교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고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힘써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연약하게 될 때도 있고요. 또 낙심하게 될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현실이 있어요. 분명히 알려주신 현실. 우리 로마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31절. 32절까지 읽을까요? 28절부터 32절 같이 찾으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이루셨고 이뤄가고 계시고 이루실 선의 궁극적인 현실이 뭐라고 하시냐면, 참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정하셨고 그런 우리를 부르셨대요. 부르셨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거듭나게 하신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하시고 결국은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내가 지금 영화롭게 된 것은 아니지만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을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한번 택함을 받았으면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고 성화를 거쳐 예수님의 완전한 형상에 이르는 영화에까지 분명히 이른다는 거죠.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하나의 큰 구원의 패키지라는 거예요. 이 중에 뭐는 있고 뭐는 빠지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한 구원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이 친히 이루어가시는 이 모든 구원의 현실을 대적하고 막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세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삼위 하나님이 이것을 시작하시고 완전한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시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여기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32절 말씀. 이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도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당시에 엄청난 환난과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다가 끝날 것인가, 죽음이 당장 내 앞에 있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데 나는 정말 영화에까지 이를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완전한 형상과 성품에 이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닮은 삶을 심서 증거해 가는 거예요. 비록 미약해도. 문제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 것에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다는 것? 내 안에 정말 새 사람, 예수님 닮은 새 사람의 생명이 시작되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로 자라가고 있는 것? 그리고 곧 예수님의 완전한 성품에 이른다는 것? 사실 지금 내 모습만 보면은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루 가고 계시다면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나? 너무 더디고 형편이 없거든요. 잠깐 반짝 또 살아가려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그 다음날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무너지거든요. 낙심과 절망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거든요. 요한일서에 가면 너희 마음이 너희를 책망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우리를 늘 책망하거든요. 불가능해 보여요. 맞아요. 불가능한 게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좀 증거가 있고 내가 좀 잘 되는 걸로 좀 나아지고 잘 될 것 같네? 이러면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게 분명히 깨달아져서 예수님만 붙드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이 너희를 책망할지라도 너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일까 보냐. 그분을 믿고 가라는 거죠. 늘 책망할 모습일 뿐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그건 기독교 믿음으로 얘기 안 하십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 설명할 때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100세 때 이삭을 가진 걸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에게 전혀 소망이 없을 때 아브라함 자신과 아내 사라가 이제 100세와 90세가 가까이 되어서 아기를 갖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시고 이삭의 씨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했어요. 믿었다는 거죠. 여기도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칭의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더 뚜렷해져요. 칭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받아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의로운 자? 칭의는 우리를 어느 정도로 의로운 수준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완전하게 의로운 예수님의 수준의 의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완전히 순종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우리의 행위가 요만큼이라도 참여가 되어 있나요? 우리의 행위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참여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완전 타락한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전적으로 다 이루어주신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로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그런데 칭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성화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칭의나 성화나 영화에 이르는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화가 다른 것은 그 은혜가 우리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자라가게 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뿐이지 그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칭의부터 성화에 걸쳐 영화에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까지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성령님이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먼저 믿으라는 거죠. 여기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만 맡겨두신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자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에 이를 겁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은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힘써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제 나누며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께 닮아가라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한 지체도 있고요. 정말 교제 나누기 힘든 현실도 있을 수 있고요. 문제가 생기고 갈라지는 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가 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는 완전히 천국 영화에 이르게 하셔서 정말 거룩한 예수님의 옷을 입은 예수님의 신부처럼 영화에 이를 것 하실 거라는 걸 믿고 그때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이켜서 연약한 지체의 짐은 내가 지어주고 문제가 있으면 용서하는 사랑으로 나가서 화목하고 계속 하나됨을 지키며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막 성화가 이렇게 막 되어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 이렇게 이르는 게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 땅에서 너무나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나팔 소리가 날 때, 즉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세요? 순식간에, 이 무슨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다 홀연히 변화되리. 여기서도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는지 보시라는 거죠. 눈 깜짝 사이에 변화되는 것은 전적으로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영화에 내가 내 행위로 참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더디고 미련하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믿음이라고 가지고 증거하며 살아가겠지만 그날이 오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영화에 이르러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형상으로 살아갈 거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 1서 3장 2절에서 3절 마지막으로 보고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서 3절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 1서 3장 2절에서 3절 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루신 현실을 붙들고 누리는 거죠. 내가 지금 모습은 아직 부족하고 한없이 허물과 죄가 많은 모습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루신 현실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대요. 이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심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믿음에서 나오는 삶, 소망에서 나오는 삶,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행위하고는 다른 문제죠.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도 우리가 선한 행위기는 열매를 맺고 하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뭐 행위로 해가지고 그 구원을 잃어버리고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죠. 믿음과 소망이 주장하는 삶. 확실한 소망에 두지 않고 하는 것으로는 이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소망이 여기서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형제들을 돌아보고 예수님 닮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믿음과 천국 소망이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고 천국에서 온전케 될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나도 나를 깨끗하며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에 둔 믿음과 소망을 굳게 하며 가야 돼요. 그게 시작점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잠시 우리가 겪는 이 환란을 통해 시련을 통해서도 이 소망을 이루어 가세요. 소망이 주장하는 삶으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 성도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자기를 예수님처럼 깨끗게 하는 그 삶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제 결론적으로 5장 2절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앞서서도 다 알려주셨지만 5장 2절이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음 시간에 그것을 살펴보겠지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 그리고 거기에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은 사랑. 복음에서 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내 삶을 주장할 때 새 사람을 입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복된 현실이 무엇인지 우리로 오늘 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굳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또 우리가 온전히 영화에 이를 천국에 둔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에서 돌이켜 더욱 확신을 가지고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힘써 살아가며 예수님처럼 서로 돌아보고 섬기고 세워주며 한몸된 것에서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